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학료와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그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복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8장을 지난번까지 보았는데, 8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구약의 그 아론의 반찬을 쫓은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를 하시면서 결국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증거하여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본 것처럼 지금 이게 천국 직분이냐 아니면 세상 직분이냐 그것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고 봤죠. 즉새 언약과 옛 언약을 지금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새 언약의 우월성을 증거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새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는 더 좋은 언약이라 이렇게 8장에서 말했죠. 그와 반대로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즉 구약의 옛 언약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나가는 그림자. 그래서 그 영광도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죠.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시고 이루실 것을 예표 수준, 즉 세상 수준에서 상징적인 수준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예표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구원은 이제 천국적인 의미가 주어지죠. 구약에서의 구원은, 즉 예표 수준에서의 구원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구약에서도 두 단계입니다. 예표 수준으로 보여주는 게 있고, 그리고 참 수준에서 보여주는 게 있죠. 구약에서 개개인들은 참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구원은 참 구원이에요. 즉, 천국적인 구원이에요. 즉,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구원은 애굽에서 나와서, 즉,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이었죠. 그건 예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그런 예표 수준이 아니라 천국의 천국적인 의미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그 개개인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구원 현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구원을 지금 써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구원이 애굽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표.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 구원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은 이런 예표적인 것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표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표 수준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적인 의미와 영원한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 표현되었던 그 천국 현실을 이제 그 현실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현실 자체를 지금 증거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적인 현실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신학 내용인데 골로새서 2장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골로새서를 배우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면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아까 우리 9장 히브리서 9장에서 그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그런 그 법들이 전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내용 법이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런 것들, 이것들은 그 구약적인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이거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 그 글자 그대로 하면 몸인데 여기에서는 그 reality, 그죠? essence 이런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번역이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 천국 현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현실은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이때까지 쭉 봐왔습니다. 이제 9장에 와서 9장을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인데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11절에서 17절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그 예수님의 피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다시 또 옛 언약인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중심이 되죠. 뭐 염소와 그 모세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 뭐 이런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23절에서 28절에 가면은 이제 다시 또 새 언약. 그래서 네 개로 나누는데 처음에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다음에 다시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계속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23절에서 28절까지 그 새 언약에 다루는 구절에서 보면은 이 단어들이 하늘이라는 단어, 참 하늘. 참것 이런 것들이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왜 새 언약은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그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단번에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섹션에 왜 구약과 비교해서 구약은 지금 계속해서 또 하고 또 드려야 되고 제사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드리시는, 즉, 새 언약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하신 거다. 이래서 그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1절에서 10절까지 정도인데,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옛 언약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절에서 4절은 성소, 그리고 5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지성소,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중심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기던 일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은.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봅니다. 첫 언약에도, 여기엔 첫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럼 둘째 언약. 그죠? 모세와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어지는 그옛 언약을 여긴 첫 언약. 그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근데 이저 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 사실 그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여러분이 보시면 원어로 보시면 전부 그 과거 형사입니다. 과거 형사라 그래야 돼요? 이 과거를 보여주는 텐스예요. 즉 있었더라. 여기 2절에도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었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한국어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왜다옛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섬기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바뀌었어요. 구약식으로 안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예법도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성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 섬기고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뭐 섬기고 뭘 해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 섬기는 예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동물을 어떻게 죽이고 또 피를 어떻게 뿌리고 하는 이런 법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서도 그옛 언약에도 이렇게 예법이 있고 또이 성소가 있었는데 세상이다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성소는 지난번에 본 8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었어요.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아까 읽은 11절에서도 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일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성소도 있었는데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즉, 첫 언약의 성소는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즉 지나가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즉 이런 거, 즉 구약의 섬기는 예법과 세상의 성소 이런 것은 10절에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즉 다른 모든 율법들, 구약의 율법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예법이라 이 말이에요. 즉 겉으로만, 겉으로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다. 즉 겉으로 이런 씻는 예법 이런 걸 통해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되는데 참 깨끗하게 된게 아니에요. 예표 수준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표 수준에서 깨끗하게 되는 걸로 어떻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표 수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효력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일어났는데도 구약 것을 가지고 뭐 어쩌려 그러면 그건 효력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개혁은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는 건데 예수님이 다 이제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예수님이고 이제는 천국이래요. 아 뭐 너무나 뚜렷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나 이런 것이 너무 뚜렷해집니다. 왜?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본 내용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지금. 8장에도 지금 나왔었고 지금 9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죠.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을 설명해 주십니다. 2절서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까지 성소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5절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제 지성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5절 마지막에 그런 성소에 있었던 거하고 5절 첫 부분은 또 속죄소하고 그룹 그 천사들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걸 말하면은 지성소 내용인데 그렇게 놓고 이런 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아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뚜렷한 답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은 구약의 다른 성경 구절들, 구약 또 신약에도 다른 성경 구절들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나 다 안 알려주십니다. 왜? 이제 신약에 와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그런 이 성소에서 일하시는 제사장들의 그 하는 일들 또 제사, 그 구약의 성막의 제사 또 성막 목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고 뭘 이루시는가를 배우는 거에서는 유익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을 쓰고 있는 이 신약 저자가 지금 그런 거를 낱낱이 다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거면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신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사실 성경도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알아야 될 내용은 다 계시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시 안 해 주었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이 66권인데 66권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자기 아들들, 즉 그 교회에 2000년 동안 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거는 다 알아야 되는 건데 분명히 주시죠. 2000년 동안 안 주셨다는 거는 이제 성경이 없다는 거죠. 66권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또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도 안 하는데 자꾸 그냥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래서 뭐 이 숫자 갖고 막 계산을 해서 뭐 예수님이 뭐 어느 구절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뭐 1988년에 온다느니 이런 이게 다 숫자 성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지네 멋대로 숫자를 가지고 놀다가 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느니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그 성경이 그만 말하면 우리도 그만 말해야죠. 그쵸? 그리고 성경이 풀어주지 않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그 주석을 보면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무슨 성막에 무슨 그 퍼니처를 말하면서 거기에 무슨 들어가는 이런 못 하나까지도 무슨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근데 성경이 의미를 안 주는데 지네 멋대로 그 의미를 만들어갖고는 뭐 희한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풀어주면 당연히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성경이 풀어주는 건 또 침묵을 지켜요. 말을 안 해요 또. 그것도 문제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성막이라 그러면은 태버네코 즉 모세에게 지시했던 그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했죠. 근데 여기에 그 이 구장에 가 보셔서 보면은 지금 그 2절에 첫 장막이라 그랬어요. 그 첫 장막은 지금 첫 번째 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방 그리고 그 이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했을 때 거기에 첫 장막은 첫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전체를. 이런 것이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영어도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준 영어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한국말은 둘 다 첫 장막 이래 놓으니까 이게 첫 방만 없어지면 뭐 이렇게 들려요. 8절에.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첫 방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태버네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2절에서는 첫 장막은 지금 첫 방이에요. 방. 왜? 방이 두 개 있죠. 방이 두 개입니다. 유닛을 두 번째 방은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첫 번째 방은 이 두 번째 방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첫 방을 성소라 부르고 둘째 방을 지성소라 부르는데 여기는 첫 방, 성소를 첫 장막이라.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방에 그 벽을 만들어 갖고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냥 장막, 첫 방을 첫 장막이라고 해도 돼요. 왜? 덮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이나 덮는 거 아닙니까? 덮고. 그게 이제 지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덮은 것이. 근데 그 덮는 것이 이제 또 의미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의미가 많은데 어쨌든 덮어요. 근데 방이 두 개예요. 첫 장막이 성소, 뒤에 있는 둘째 장막이 지성소. 여러분이 다 알죠?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복습이 많이 됩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죠. 창문이 없고 오직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도 커튼이죠. 커튼으로 막아놓은 건데 그걸 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그래서 휘장이에요. 또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벽도, 즉 문도 또 휘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즉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식일마다 그 여기 진설병이라 그랬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프레젠트, 즉 쇼브레드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지금 하나님 그 글자 그대로 얼굴 앞에 이렇게 보이는 빵이라 이 뜻이죠. 그런 것도 안식일마다 갈아야 되고, 또 등대, 촛대, 이것도 심지로 기름으로 태우는 거니까 그것도 잘라줘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해야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계속 합니다. 항상 한다고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혼자서 1년에 1차씩 한번 들어가되, 여기 또 뭐가 강조가 됩니까?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피 없이는 아니하니니. 왜? 그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즉 자기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다. 즉 1년마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번제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하고 비결돼요? 단번에 이거하고 비결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단번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죠. 왜? 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덮여져 있고 덮여져 있고 덮여져 있고,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피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이죠. 뭘 보여주냐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힘든 것인가. 아니, 사실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을 구약적인 수준에서, 예표적인 수준에서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참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정말 힘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죄인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이건데, 구약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또 뭐예요? 그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이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그 인스트럭션, 어떻게 만들라, 무엇으로 만들라, 어떻게 크게 만들라, 뭘 어떻게 하라, 이런 그 인스트럭션을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주십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너무 뚜렷해요. 자기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성막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 교회를 보여주는데 교회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이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수준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재미가 없고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하기 싫은 거라도 성경에서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해야 할 것은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한다. 열린 예배 이런 컨셉이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 왔는데 오 재밌네. 오 이런 거면 나도 나올 수 있겠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리 이게 지금? 정신 나갔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니까. 즉 세상 성공이 목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고리탑은 한다 그러니 뭐 왜 자기네들이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즉 사람 마음대로 정성만 들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많은 장막도 덮여지고 덮여지는 것이 보여주듯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아니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만 하는데 만들어주셨어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오직 예수님이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길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길이 그 방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많은 것이 그 10절에 육체의 예법으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육체의 예법, 즉 겉으로만의 예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만의 예식이기 때문에 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나아가는 것, 저것은 지금 겉으로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그렇게 씻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럼 참 씻어짐이 왜?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참여할 때 아무 영적인 그런 유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냥 영적 유익이 없는 수준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구약적인 수준에서 주어졌는데 언제까지?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그러면 개혁이 되면 그 구약적인 방법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죠. 즉 그렇게 구약적인 방법이 지나간다는 의미에는 광범위하게 보면은 세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예표 수준은 세상 수준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약적인 율법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새 창조를 하시는 거니까.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여기 나옵니다. 첫 휘장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즉 남쪽입니다. 들어가면서 남쪽, 여기가 북쪽인데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브랜치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 등대라, 여긴 등대라고 나오는데 촛대라고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뭐 둘 다 맞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북쪽에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상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진설병, 빵이 들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죠. 등대,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 25장 31절 32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으로 나오게 해서 세 개 이쪽 오른쪽 세 개 이쪽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일곱 개 그죠? 그렇게 만들어라 지금.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출애굽기 공부할 때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저 빛을 바라고 있는 저 촛대. 그래서 성경에 참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 촛대가, 저 등대가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등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촛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참빛이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했지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여기 포함되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포함되면 우리도죠. 그런 모습이죠. 또 이 진설병, 즉 이 빵인데 몇 군데 보죠. 출애굽기 25장 25절. 그 진설병을 두는 상은 25절에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지금 아까 본 내용이죠. 30절 보면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즉 하나님 앞에 보이는 빵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서 24장 레위기 24장 5절서부터 봅니다.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아까 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유황, 그 아까 우리 향로를 하는데 이렇게 진설병 그 떡 거기에 같이 그 유황을 매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고 어떻게 하래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그 12개의 빵을 바꾸는데 바꿀 때 옛날 거는 어떻게 해요? 먹어요. 즉 상에 지금 성소에서 상에 둘러앉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떡이라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다시 가서 보시면요.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금 2절까지는 성소하고 둘째 3절에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근데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아까 제가 그 4절까지 성소라 그랬나요? 여기 보면은 3절, 4절은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네요. 제가 아까 그 나눠주기를 잘못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한 거는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성소와 지성소 전체적인 걸 말하고 그 뒤에 오는 거는 이제 지성소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지성소에 금항로가 있고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난을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비석들 즉 십계명을 쓴 비석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 천사들을 만들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향로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30장 1절을 보면은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지금 향로를 만들라 이건데 뭐예요? 6절에 가서 보면은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으로 하면은 지금 이 증거궤가 여기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 증거궤를 이렇게 그 뭐야 상자같이 만들어서 그 위에 속죄소 mercy seat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굽게 천사를 둘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그걸 덮어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장막 밖이라 그러면은 향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예 지성소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출애굽기 40장 가보시면 40장 5절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그러면 자꾸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 금 향로를 갖다가 이 향단을 그냥 증거궤 앞에 두라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지성소, 성소 이렇게 안 하고 이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레위기 즉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제와 이 금향로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 가보세요. 즉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단 금향로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그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이제 뿌리라. 일곱 번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1년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뭐야 이렇게 랭귀지를 보면은 막혀 있다는 내용보다는 그냥 연속입니다. 피워서 갖고 들어가서 그 안을 꽉 연기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금향료가 쓰여짐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갖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히브리서 쓴 저자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지성소하고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뭐 그것이 여러분이 satisfy가 안 되면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야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에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지성소 안에 지금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7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어다.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는 말은 있죠. 그리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끝에서 쳐서 만들되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천사들을 그 속죄소를 덮게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증거궤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즉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그 증거판을 집어넣으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속죄소 이거를 또 시은소라고도 부릅니다. 시은소 같은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인데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그곳에 피가 뿌려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33절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즉 만나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지금 그 속죄소에 보좌로 앉아 계시는 거 그 사진인데 그 여호와 앞에 두라 이렇게 됐는데 꼭 언약궤 안에 두라 이런 것으로 지금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수준이죠. 아니면 그냥 언약궤 앞에 두는 것 같이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민수기 17장 4절을 보세요. 민수기 17장 4절. 여기에 아론의 그 지팡이,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안에 두라 그러지 않았죠.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언약궤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지팡이도, 근데 지팡이도 속에 두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증거궤 앞에 두는 것 같고 만나도 좀 앞에 두는 것 같고 이 십계명을 쓴 그 돌판은 안에 두는 걸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열왕기 상에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 상 8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열왕기 상은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죠. 성전을 짓는 거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한번 읽어보죠. 8장 9절을 보시면 그 궤 안에는 즉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종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뭐야 성전을 지을 때 다 짓고 나서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갖다 놓을 때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쓴 돌판밖에 없었다. 그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 모세 때는 이 속에다 둔 것은 이 십계명판이고 그 앞에 증거궤 앞에 그 만나도 놓고 그다음에 지팡이도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이는 수준에서 한때 그 세 가지가 다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렇게 써주니까 지금.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안에 있었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왜? 들고 다닐 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들고 다니는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 들고 다니는 동시에 이게 없어졌어요. 뭐 지금은 언약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뭐 그거 Raiders of Lost Ark 그래갖고 영화에서 그 언약궤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 열었더니 다 죽어버리네. 보지 말라 뭐 이런 뭐 그런 만화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뭐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 성경이 지금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다 맞는 거란 말이야 다. 그럼 이 맞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그런 거를 증거하는 구절로 사용해서는 아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그러겠죠. 저건 뭐 믿는다고 그래갖고 블라인들리 그냥 무조건 다 뜯어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이 옳다는 거를 말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아 뭐 무슨 소리 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거는 히브리서 저자도 맞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보는 내용도 맞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저렇게 성막은 움직이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언약궤가 있다면. 특히 뭐 카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아마 그거를 아마 돈을 자기네 가진 돈을 다 주고도 갖다 놔야죠. 왜냐? 그런 그 렐릭이 뭐예요? 렐릭. 유호물? 유물. 오케이. 땡큐. 유물. 그러니까 유물에다가 엄청난 그 미닝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캐톨릭 교회 여러 교회가 나무 조각을 갖고 있는데 얘 나무 조각을 뭐로 믿고 있냐면 이게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거에다가 그냥 진짜 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너무나 많은 캐톨릭 교회가 그 나무들을 갖고 있어갖고 그 캐톨릭 교회들이 인정하는 나무를 다 모아놓으면 뭐 십자가가 몇 개가 된대요. 그 뭐 분명히 몇 개는 가짜 아니에요. 진짜가 있다고 해도. 근데 뭐예요 그런 게. 그런 게 무슨.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그래서 성경도 오리지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66권 중에 오리지널이 없어요. 왜? 오리지널 성경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왜? 우리 인간들은요, 이 세상적인 만지는 거, 눈에 보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없애야 되는 게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즉 있어도 무슨 의미예요? 있어도.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서 그래도 감사한데 만약에 세워져 있으면 뭐예요 우리한테? 뭐 거기 가서 뭐 동물 죽이고 뭐 의미를 찾을 거예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지 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가면 뭐예요? 역사적인 즉 역사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뭐 미국 역사라 그러면 미국 역사 그런 그 여기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곳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귀하죠. 성경도 그런 역사적인 수준에서는 귀하다. 뭐 오케이 거기까지는 저도 오케이. 그러나 거기에 무슨 믿음의 무슨 요소나 무슨 뭐 참 기독교의 의미나 이런 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제가 결론 내리고 끝을 냅시다. 그리고 다음에 와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선 여기서 끝을 내죠. 지성소에는 피 없이 못 들어간다. 피 없이 죽는다. 즉 그 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보면 그 유월절에도 문지방에 피가 발려 있으면 지나갑니다. 즉 이 심판하는 그 천사가 지나가요. 왜? 그 피가 심판을 받았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럼 심판을 받았는데 뭐 또 들어가서 심판합니까? 즉 동물 피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동물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거가 증거가 된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심판을 받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동물의 영혼합을 해서 심판을 하는 예표 수준의 모습이니까. 즉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지금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겨 있다는 말은 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그걸 예표하는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지성소, 참 지성소, 세상에서 지성소가 아니라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왜? 그 피가 없이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즉 안 믿는 사람들은 피가 지금 씻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들어가죠. 그리고 성막에 동쪽의 문이 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동쪽의 이 문, 이 카텐이죠. 휘장인데 휘장.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그것도 휘장인데 그 지성소 들어가는 문 휘장에 그룹들이 수 놓여져 있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창세기 때 본 내용이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이 천국을 지금 상징하는데, 그,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어떻게 쫓겨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죠. 왜? 동쪽에 지금 성전 문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쫓겨나면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해서 지키게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근데 여기도 똑같이 성막과 똑같이 동쪽이고 또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뭘 뜻합니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도 예수님인데 생명나무로 가는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더 이상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지성소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게이트를 들어가자마자 이 성전 뜰에도 여기 뭐야, 그 번제가 있죠. 그리고 물두멍. 바다도 건너야 되고, 불에도 타야 되고,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죽어야 돼요. 그림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활활 타야 되고, 물로 다, 저기, 뭐야, 해서, 완전히 애국 군대들이 물에 잠겨서 죽듯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죽지 않고. 근데 8절, 9절, 오늘 8절, 9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8절 9절. 성막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그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그렇게 성전이 지금까지의 비유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라 이런 말은 지금 히브리서를 쓴그 당시죠.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전부 성막의 그 직분과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그 섬기는 예법을 지금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즉 구약의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에요. 즉그 장막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 10절에 다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겉으로만의 예법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씻어지지만 양심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9장 13절, 14절, 우리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13절,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즉, 구약에 이렇게 동물들의 피로도 육체를 거룩하게 했는데, 즉, 겉으로의 예식이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즉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즉, 죄책감에서부터도 해방하는 겁니다. 내가 죄만 씻어졌다가 아니라 죄책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씻으십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양심이 걸리면. 그건 뭐예요? 어떻게 기뻐요? 양심이 걸리면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양심에 죄책감이 꽉차 있어요. 내가, 아, 나는 뭐 예수님 뭐 얘기 듣고만 해도, 아유, 난 죽을 놈이야. 죄책감이 지금 이 죄가 어떻게 날 살려? 뭐 이러고 있으면, 그런데 겉으로만, 즉, 양심이 해결이 안 되면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구약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내 양심까지 깨끗함을 얻어. 정말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 되면 그 심판에 무서워서 어떻게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를 합니까? 두려운 대상밖에 안 되는데. 왜? 걸리는데 자꾸.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기쁘게 교제한단 말입니다. 왜? 무서움을, 두려움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심판의 두려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어느 정도로 내가 완전히 이 죄에서부터 해방인가를 깨달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지성소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믿으면서 기쁘게 기쁘게 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귀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예식적으로 겉으로만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완전하게 이제 죄가 해결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많이 많이 나누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